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고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또 몇 절 읽게 하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각 가정에서 주를 사모하며 또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다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미련한 짐승과 같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라 하신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주님 새 삶을 살며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정직, 겸손, 온전함 등의 말씀이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 공평한 정직하게 공정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공평한 추, 공평한 추는 율법에 명령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서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저울을 할 때 공평하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지 않은 저울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든가 추를 좀 이렇게 크고 작은 거를 놔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불공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누가 물건을 사든지 누구에게 물건을 받든지 똑같이 그 저울은 그 집은 정확하다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장사꾼이다 할 수 있게 그러라는 거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에바는 대박입니다. 대박 옛날에 우리가 돼 그리고 또 큰 거는 말 그랬죠. 말, 말은 좀 큰 열 대박 들어가는 걸 한 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는 네모난 건 대박 말은 보통 둥그러든가요 뭐 그렇게 생겼든가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요새 나이 든 사람들이나 옛날에 그런 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에바입니다. 에바는 대박과 같은 것입니다. 대박. 그 다음에 공평한 흰. 흰은 액체, 액체를 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걸 이렇게 다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그것도 일종의 측량 도구죠. 그래서 대박이든지 또 이런 무슨 어떤 그 그릇에 기름을 재는 기름이 요새 그런 거 있죠. 그 부으면은 그게 몇 cc 나와 있는 눈금 있는 그릇들이죠.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희는 그런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그렇게 공평한 흰, 공평한 에바, 에바는 가루 같은 거를 대는 대박이고 공평한 흰 앞에 저울과 추는 무게를 다는 것들 다 통틀어서 저울 또 추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 공평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그런 저울 공평하게 장사를 하라 그러죠. 속이지 말아라. 모세는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그들에게 강론하면서 율법 재강론이죠. 신명기는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저울추를 두 개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는 큰 거가 있고 하나는 작은 것이 있어서 눈치 봐가면서 저울추를 큰 거를 꺼냈다가 작은 거 꺼냈다가 그렇게 한 모양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대박을 두 종류를 둬서 하나는 좀 큰 대박, 하나는 이게 정상적인 대박, 하나는 작은 대박. 그래서 한 대박 주세요. 그럼 한 대박을 주는데 보니까 좀 부족한 그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또 10분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10분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그런 말이겠죠. 아주 정확한 저울추,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는 아모스 8장 5절에 그들이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를 보십시오. 에바가 똑같아야 되는데 에바가 용량이 작은 에바를 만들고 세계를 크게 하여 하며 저울 거짓 저울로 속이자라고 말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의 그 저울을 해서 달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 이게 하고 대박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대박 주는 것 같은데 적게 하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 아모스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믿는 사회인데 교회인데 구약 교회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독히도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 아마 교회들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수없이 많이 듣고 설교를 일주일에 11번이나 선포되고 그것이 11번 일주일에 11번 곱하기 52주면은 몇 번의 설교를 1년에 듣고 10년이면은 얼마나 듣고 20년 30년이면 얼마나 듣는데도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대 교인들처럼 말이죠. 오늘날도 세상에는 불량한 것들이 많죠. 불량 재료 사용하는 거, 원산지 속이는 거, 가짜 상표, 허위 과장 광고, 자 이런 것으로 돈을 버는 죄악된 행위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물론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거나 또 일할 때는 정직하게 그 사람은 참 정직하다, 진실하고 속일 줄 모르고 이중적인 것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산다면은 물론 그건 뭐세요? 뭐 무신론자죠. 뭐 사람의 눈 앞에만 살고 하나님은 두 마음의 안중에 두지도 않으면 그게 무신론자지. 그게 무신론이지. 뭐가 무신론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해야 그래야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10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여기에 말은 사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말 대박한 말하는 영어로는 major는 이렇게 뭐 자는 새들이죠. 이런 측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majo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박이나 말이나 다 majors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jor 예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공평한 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뭐 이렇게 추나 저울이나 그런 거 좀 안 쓸지도 몰라도 다시 오늘날 말로 하면 정직하게 돈 벌어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려면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때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또 뭐든 자격증도 많이 따놓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자격증도 뭐 젊을 때 많이 따서 여섯 일곱 개 자격증 따고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 자격증 가지고 그걸로 뭐 돈 받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겠지만은 그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것은 좋지.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무엇을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좋습니다. 암만 많은 소득을 얻어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신다. 적은 소득이라도 정당한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의 유명한 요절을 아시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인은 돈 많이 버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간에 바로 버는 것이 관심입니다. 바로 버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좀 저축도 하고 또 다 필요하게 선하게 쓰라고 주시나 보다 주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주시면 이걸로 절약해서 잘 그렇게 살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형편 처지를 따라서 바르게 잘 쓰면 되겠죠. 2절을 보십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그런 교훈이죠. 잠언에 많이 나오는 교훈이죠. 잠언은 우리가 생활 교훈의 책과 같은데 그런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며 죄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고 자기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란 설 수 없는 자요 살 수 없는 자요 벌써 죽어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죄 중에 첫째다. 그러니까 잠언 6장에서도 읽었죠. 6, 7가지의 죄 중에 첫 번째 교만한 눈 그렇게 시작하면서 7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사람의 대표적인 큰 죄악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욕은 치욕이죠. 치욕 사람들이 그를 욕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도 물론 그를 버리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욕도 온다. 교만한 자는 영광보다는 수치를, 칭찬보다는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천사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교만한 자의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들의 대적자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등의 이름을 마귀는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들의 원수고 마침내 지옥불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에 교만한 자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이름이 나왔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들이 유명한 족장 250명과 더불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놓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놓아셔서 땅이 입을 열어, 그런 적이 별로 없죠.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들을 산채로 땅속에 묻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놓아셨다.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본문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겸손히 처신하는 그 자가 지혜자다. 지혜로운 자죠. 바르게 잘 처신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부족한 걸 깨닫고 겸손해지는 게 바른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혼자 잘난 척하면 되겠습니까? 잠언 15장 3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앞에는 교만하면 욕도 오지만은 사람들이 다 욕하고 예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지만은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랫사람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랫사람이 괜히 껍절되면 껍절된다는 말이 예쁜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겸손하게 뭘 예, 일을 뭐 부탁하면 예 하고 그거를 잘 하고 그러면은 사랑받게 돼 있는 거고, 윗사람이 돼도 혼자 굉장히 뭐 그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처신하면 모든 아래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아할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예,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는 예, 이런 그냥 다 이런 좀 아래 있는데도 저렇게 잘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대하여 우리를 늘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게 성실 또는 툼마라는 성실이란 말은 톰툼 그 말은 온전함 그런 말인데, 정직한 자의 온전함 그것이 어떨지, 그렇게 보면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성실은, 성실이라고 읽어도 좋은데 그 뜻을 성실이 무엇인가, 성실도 예, 뭐 정직하다 그런 뜻이 있고 진실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말에 성실이라는 말이, 나는 예, 내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실이라는 말이 개념이 어떤 데는 정확히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전을 국어 사전도 여러 번 뒤져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원어 성경도 보고 도대체 성실이 뭐를 성실이라고 번역했는가 그걸 많이 예, 봤는데, 주로 어떤 데는 진실, 신실함, 에무나,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 그런데 에무나, 또 MS는 truth, 진실이란 말이고, 에무나, 그러면 faithfulness, 영어로는 신실함, 충성, 신실함. 그런데, 예, 그런데 여기에 투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정직한 자의 온전함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자기를 제가 때때로 이렇게 막 원어 가지고 좀 성경을 고칠 때 부담도 조금은 됩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울까 봐. 그러나 성경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는 데는 그래도 원어가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성경에 완전 무엇을 믿지만은 그것은 원어 성경에 무엇을 믿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 완전 무엇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번역 성경이 오류투성이라 그 뜻이 아니라 번역 성경은 번역이라고 하는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 원어 성경에 무엇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목사들은 원어의 뜻을 잘 못하지만은 자꾸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또 번역된 여러 성경들 영어 성경이나 고대 번역이나 대조해서 보고 그런 일을 조금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온전 성실 온전함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사특하다는 말을 금방 잘 들어옵니까? 사특하다 들어쓰긴 하는데 보그딤이라는 말은 배신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배신자, 배반하는 한자 배신자의 패역, 패역이라는 말은 삐뚤어짐이죠. 배신자의 패역은 삐뚤어짐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죠. 정직한 자의 온전함,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걸 온전함이죠.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자기를 인도한다. 자기를 인도하거든요. 어떻게 인도하냐?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인가요? 예.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그것이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죠. 예.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게 좋은 길이니까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과 의는 복된 길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생명과 천국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완전하여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복된 길이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해서 말씀대로 살면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죠. 그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영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으로 갑니다. 옛날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온전하게 살았겠죠. 늘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 히브리서 11장에도 증거하는 대로 승천했습니다. 또 노아는 의롭고 온전, 노아도 온전하다는 말이 토엄이라는 말이 거기도 나옵니다. 노아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다가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짓게 다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와 여덟 식구가 그의 여덟 식구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선한 길로 인도하거니와 배신자, 예, 배신자, 사특한 자, 배신자의 삐뚤어짐은 자기를 망케 하느냐, 망케 한다. 배신자는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일을 행하는 자지요. 그게 배신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자를 우리가 배신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갈 길로 가는 자가 배신자입니다. 성경에 그런 배신자들이 들어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아버지를 경건한 왕 아버지를 배신하고 일시적으로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왕권을 탈취하긴 했지만 결국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죽었습니다. 그죠? 배신자는 결국 자기를 망케 했습니다. 좋은 예죠. 또 그의 최측근, 압살롬의 최측근 참모로 그를 도왔던 아히도벨, 아주 똑똑한 그런 인물이죠. 아히도벨도 결국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살로 끝내버렸습니다. 자살로 끝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인생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큰 죄고 자살하는 자는 지옥 가기 쉽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 아주 대표적인 배신자죠. 주님이 사랑해서 선택을 하고 열두 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측근에서 말씀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배웠을 거고 들었을 터이고, 그리고 똑똑해서 숫자 산수도 잘하고 돈도 잘 세니까 회계 재정 담당 책임도 맡겼어요. 그죠? 재정부는 돈도 좀 셀 줄 알아야지 세면 자꾸 틀리는 사람 재정실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수학 계산이 똑똑해서 암산도 하고 구구단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재정실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를 맡은 걸 보면 똑똑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어 차듯이 배신하고 후에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렇게 돼. 4절을 보십시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인은, 의인이라는 체다카라는 말은 그냥 의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의인은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렇죠, 돈은 평소에는 유익이 참 많아서 좋은 거다. 살 수 있는 것이 돈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노의 날, 곧 재앙의 날, 재앙의 날에 재물이 무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병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보면은 돈이 다 소용이 없는 때가 있고, 또 전쟁 나도 그렇고 지진 나도 그렇고 기근이 발생해도 그렇습니다. 또 죽음이 오면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냥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또 지옥 형벌 앞에 재물이, 돈 가지고 나 돈 좀 많이 헌금할 테니까 지옥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같은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그 돈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이 그래서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다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의인은, 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명쾌한다. 의인은, 죽음은 죄의 결과고 가장 큰 불행이지만은 의인은 영육의 죽음과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를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고 이것이 영생의 과정입니다. 영생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다 오늘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또 완전한 자 또 나왔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완전한 자 앞에도 나오는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번역한 같은 어근의 말입니다. 탐임이라는 여기 말입니다.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진짜 완전한 자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없지만은 그러나 크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상당히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완전한 자, 흠과 점이 없는 자, 노아와 같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창세기 6장 9절에 욥도 욥기 1장 1절에 예, 욥은 순전하고, 우리말에 순전하다는 말이 바로 탐, 완전하다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다. 우리가 왜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표현이 있죠. 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그 개념이 바로 탐, 온전함이라는 개념이라고 예, 보입니다. 자,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온전한 자는 그 길을 곧게 한다. 곧게 한다는 말은 평탄케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이나 사전은 평탄케 한다. 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다. 장애물이 없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평안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해 넘어질 것이다.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 말했으나 우리가 공평한 추, 정직하게 돈을 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적은 소득이라도 정당하게 벌려고 해요. 내 실력껏 내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다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자기 어떤 사람은 다 뭐든지 자기 밥벌이를 하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괜히 뭐 대학 졸업장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대학 졸업해봐야 그 전공을 살려서 취직도 못하는 졸업장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면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갖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벌고 벌어야 사니까 돈을 벌고 사는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직하게 벌려고 해야 된다. 속여서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내가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죠. 젊은 시절을 다 낭비하면 나중에 40, 50대, 50, 60대 돼가면 그때는 후회할 것이다. 에이, 젊을 때 좀 잘하지. 젊을 때 좋은 기회를 많이 있었는데 다 날려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보내고 지금 그 나이 돼서 지금 그 나이에 가서 막노동할 것이냐. 아니, 막노동을 제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막노동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냥 줍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침에라도 요새 노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여기 합정동 로타리에 가면은 거기에 전부 다 인력들 데려가는 차들을 지나갈 때 거기 하려고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난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 하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차가 와서 필요한 사람들을 몇 사람 데려가고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가방 메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걸 간혹 새벽 기도 끝나고 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쳐다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오늘 일거리를 못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으다. 아니, 추측이. 그러면서,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는가. 가서 이 뭔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은 손으로 노동이라도 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거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거지, 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유산을 주나요? 부모의 유산 받아가지고 유산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있어도 부끄러운 일이지. 부모는 어떻게 일군 유산인데 자식은 그걸 갖다가 불릴 생각은 안 하고 거기를 앉아서 그 유산 까먹고 있다면 그것도 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뭔가 일하려면 어릴 때부터 잘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의존적이지 말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남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정직하게 벌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다. 둘째, 교만이 오면 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일 것이다. 겸손해라. 우리가 잘 가르쳐서 겸손해라. 직장 가면은 혼자 절대로 잘난 척 하지 말고, 예. 자기가 뭐 대단한 것 좀 하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처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게 처신하고, 예.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또 맡기면은 그저, 아이, 내가 이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고, 예. 그러지. 하고 이제 목에다 힘주고 좀 머리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기를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벌써 안 돼요. 그거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그래. 직분은 봉사하는 것이지. 예.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처신하면 겸손한 종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할 것이야.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지. 교만하면 성도들이 다 잘 알죠. 아유, 저 사람 괜히 직분 받고 나서는 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것 같아.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먼저 물리쳐버려요. 너는 교만하구나. 교만하고 주의 일 못한다. 어그러뜨리지. 너는 그만둬라. 그 일 그만둬라. 그렇게 쫓아내버리든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려요. 그러나 겸손하면 덕을 세우고 끝까지, 예,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교만하지 말고, 예, 겸손하고.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정직한 자의 온전함, 탐임, 토밈. 예, 온전함이라는 말에서 온전하면 평안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온전하게만 살면. 그러나 배신자의 삐뚤어짐은 자기를 망케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며 살아야 된다고 교훈해 주셨고 옳습니다. 그렇게 작게 벌어도 정직하게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일해서 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고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직한 자의 온전함이 평안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온전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